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예, 저희가 계속해서 계시록 4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았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성령님 안에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요한을 초대하시지만 여기에 누가 다 참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부르심을 따라 성령님 안에서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죠? 예. 보좌가 보이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표현할 때에 그 영광이 너무나 빛나서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었어요. 무엇으로 표현했죠? 상징적으로 여러 보석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보석들과 무지개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했어요. 왜?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빛나고 가장 귀중하고 가장 보화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석, 천국이 보석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이 여러 보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누구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빛날 천국에서의 영광,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영광도 바로 이 보석들로 표현되는 것을 계시록 20장 21장 가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가 결국 삼위 하나님과 한 영광을 빛내며 영원토록 한 영광 안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천국 가서만 누릴 현실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그 영광을 빛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계신 천국의 보석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이 보석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남김없이 다 찾으시기 위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의 보석처럼 한 몸으로 한 영광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된 현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절을 이제 오늘부터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러, 즉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를 둘러서서 24보좌가 있다. 24,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누가 앉아있느냐? 24장로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거기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지금까지 여러 모습을 보았지만 또 누가 있냐면 보좌를 둘러서 24장로들이 자기에게 있는 보좌에 앉아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24장로들이 누굴까요?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4명만 앉아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구원받은 어린 양의 백성들의 수가 14만 4천인데 그것도 14만 4천 명만 천국에 있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4장로들을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4라는 사자가 상징적인 숫자인데 24는 뭐 더하기 뭐로 풀 수 있냐면 12 더하기 12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하나님 백성을 가리킬 때 12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중요해요. 14만 4천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000은 완전수거든요. 하나님 백성의 완전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백성을 얘기할 때 자꾸 12로 얘기할까요? 12. 어떤 의미가 있죠? 왜 12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걸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여 보여주는 게 뭐였죠? 열두 지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열두 사도들. 그래서 열둘인 거예요. 그래서 열둘, 열둘이 바로 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구절이 있어요. 계시록 2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2절에서 14절. 계시록을 계시록이 풀어주는데 21장 12절에서 1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천국 문과 기초석에도 열둘 열둘의 이게 돌들과 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구약의 열두 지파들, 신약의 열두 사도들의 이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여 보여줄 때에도 구약을 대표하는 열두 지파의 이름들, 그 다음에 신약을 대표하는 열두 사도들. 그런데 그들이 합친 수가 24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다 대표라는 거죠. 대표. 대표라면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24명의 24장로들은 누구냐 하면 전체 구원 역사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우리를 대표하는 그 열두 야곱의 아들들하고 열두 사도들만 그 보좌에 앉아있고 우리는 못 앉느냐, 그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대표하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24 보좌의 24장로들이 되어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보좌를 둘러선 보좌에 앉아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24장로들은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에게 마련된 하나님 보좌. 그 보좌 옆을 둘러선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24장로들을 우리의 모습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들이 옷을 입고 있어요. 어떤 옷? 흰 옷. 정말 천국 가면 우리 흰 옷 입어요?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왜 흰 옷이라고 보여줄까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냥 깨끗한 옷. 맞아요. 사실은 구약에도 그 흰 세마포를 제사장들이 입었던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예복을 가리켜서 사실 흰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흰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흰옷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걸 또 계시록에서 풀어줘요. 우리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7장 13절에서 17절.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신옷을 입었는데 신옷의 뜻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피로 씻은 옷. 예수님의 피로 씻었는데 빨간 옷이 아니라 신옷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 보여주냐면 그리고 나서 뭘 해요? 그렇게 신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신옷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 그 거룩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거룩한 예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 예복을 입어야만 하나님 보좌가 있는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제사장 예복. 마찬가지로 우리도 천국 제사장의 예복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씻기고 예수님의 의로 단장한 옷,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 옷 입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가면 누리겠지만 지금도 그 현실일까요?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으로 옷 입혀져 있다 그래요, 성경은. 세례받았다 그런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미 예수님으로 옷 입고 저희가 이른 곳은 하나님 보좌 앞이에요. 그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들이 또 뭘 쓰고 있느냐.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원래 면류관은 누가 받고 쓰셨느냐.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거든요. 원래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으로 모든 달려갈 길을 다 마치시고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천국에서 아버지에게서 받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5장을 가면 볼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데 누구에게도 이 면류관을 쓰시느냐, 쓰여주시느냐. 예수님이 구원하신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직 은혜로 이 금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승리한 자로, 우리도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여 모든 승리를 이룬 자들로 예수님 안에서 여겨주셔서 이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함께 보좌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이 4절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왕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면류관을 쓰고 가만히 앉아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만 하고 있을까요? 뭐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거기서 면류관을 쓰고 우리가 24장로들이 돼가지고 금면류관 쓰고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뭐 할까요? 뭐 할 것 같으세요? 예. 그 면류관을 다 벗어 누구에게로 돌려드릴까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며 모든 감사와 찬송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 10절, 11절에 나와요.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면류관을 쓰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는데 감사와 찬송으로 주 하나님께 그 면류관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모든 영광과 찬송은 다 하나님과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도 이와 같다는 거죠. 천국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구원받은 24장로들 다 우리 모습이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신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지금도 성경은 우리가 천국에 속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생각나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천국의 왕 같은 제사장과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함께 속하게 하셔서 그분의 빛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게 우리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면류관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분께만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부르심이라는 것,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고 우리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영광을 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마땅히 그분께 다 돌려드리는 거죠. 예,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24장로들의 또 다른 예를 구약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2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 그런데 24장로들이 나온 또 하나의 예가 있는데 역대상 24장에 가면 다윗이 그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의 계보를 따라 24명의 아들들을 성막에서 섬기게 해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들이잖아요. 그중에 24명을 성막 안에서 섬기게 하는데 그 24명에게 제비를 뽑게 해요.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차별 없이 다 성막에서 한 일들을 맡아서 하나님 집을 섬기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곧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우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도 차별 없이 다 하나님 집을 섬길 거예요. 그 모습이 역대상에 나오는데 한번 가볼까요? 역대상 24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9절 역대상 24장 1절에서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구약 646페이지 24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이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뒤에 그 19절 가보시겠어요? 자, 보이죠?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아론의 자손들 중에 다윗이 24명을 성막 또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과 하나님 집을 섬기는 직무를 맡겼어요. 이 모습이 우리를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고 예수님 같은 천국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집에 들어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누구도 차별 없이 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천국 가면 그러고 살 거예요. 그래서 24 장로들이 여기서도 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 보좌에 둘러선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를 둘러선 보좌.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 보좌를 둘러선 보좌에 앉은 왕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교회는 예수님 닮은 천국의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하라고 하십니다. 거기다가 왕같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예수님 닮은 선지자 사역까지 함께 올바로 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처럼 올바른 말씀 사역하고 예수님처럼 올바른 예배와 성례 사역을 하고 예수님처럼 올바른 치리 사역을 하며 천국의 현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영광의 현실을 증거해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도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실까요? 5절 계시록 4장 5절 계속 좀 보겠습니다. 4장 5절에 예,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자, 우리가 일곱 영은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1장과 또 2장, 3장 일곱 교회 주시는 말씀에서도 나오는데요.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왜 성령님을 일곱 영이라고 표현했는가? 성령님이 일곱 영으로 나눠져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왜 일곱인가? 뭐하고 연결했죠? 계시록 2장, 3장에서? 일곱? 교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전체 교회를 대표하여 일곱 교회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일곱 교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일곱 교회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일곱 영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일곱 교회로 대표되는 이 땅의 교회로 보내주고 내주하시기 때문에 일곱 영 또는 일곱 등불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 같이 보여지는 게 뭐예요? 보좌로부터 뭐가 보이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성령님이 등장하세요. 성령님이 등장하실 때는 항상 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또 어디서 볼 수 있죠? 예. 번개 같은 빛과 불과 음성과 소리, 영광의 소리.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교회에 강림하실 때도 그 영광의 불과 소리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생각나세요.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막 소리가 나시면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성령님의 모습이 이렇게 계시고 성령님도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영이 계신 교회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도 있지만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거꾸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도 요한도 성령님 안에서 천국으로 이끌림을 받았다.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지금 함께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앞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이런 모습이 보여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것이 이제 7절부터 계속 연결됩니다. 또 오늘은 6절 앞부분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만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이 보좌의 앞에, 보좌 가운데 보좌에 있는 네 생물을 살펴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살펴볼 게 많아요. 이 네 생물에 대해. 우리가 보면 뭔가 좀 그렇죠. 좀 네 생물이 막 얼굴이 있고 그 앞에 막 눈들이 앞뒤로 박혀 있고 그러니까 막 좀 이렇게 징그러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Sea of Glass Like Crystal. 뭘 의미하는 걸까요? Sea of Glass Like Crystal. 일단 바다예요. 바다는 바다인데 뭐 같은 바다예요? 거울 같은 바다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크리스탈 같은, 보석 같은, 거울 같은 바다. 거울 같은 바다라는 것은 우리가 뭘 보면 거울 같다 그러죠? 바다가 잔잔할 때, 파도가 전혀 없을 때.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그 호숫가를 가면 야, 참 거울 같다. 막 흔들리지 않고 잔잔할 때 너무 거울 같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는 바다인데 거울 같은 바다라는 것은 요동치 않는 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잔잔한 바다. 그래서 마치 수정 같고 거울 같은 모습의 바다인데 하나님 보좌 앞에 그런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바다의 현실은 뭘까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출애굽기 24장에 가면은요, 그때에도 이 바다는 아니었지만 이런 표현을 쓰시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후에 모세가 70장로들을 데리고 그 시내산 위를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그때에 그 중간쯤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 계신 곳이 마치 청옥을 편 듯하게 한 점 구름도 없이 청명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신 사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이 청옥 같고 거울 같고 정말 잔잔한 바다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그들은 천국의 현실을 경험한 거예요. 그곳에서.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임재 속에서 교제를 나누게 돼요. 얼마나 아름다웠겠고 얼마나 평강과 기쁨이 가득 찬 교제였을까. 하나님 임재 속에서 보이는 그 정말 잔잔한 청옥 같은 그 하늘 아래서. 근데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보좌 앞에 모습을 수정 같은 유리바다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보겠지만 더 이상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현실이 없다. 성경에서 요동치는 바다는 뭘 가리킬까요? 바다가 요동친다.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 그걸 표현할 때마다 성경은 뭘 항상 가리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죄. 죄가 항상 죄인들의 마음에 있는 죄는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 그리고 또 요동치는 바다는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들이 항상 바다에서 나와요. 생각나세요? 그래가지고 바다가 막 요동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와 대적을 가리킬 때 요동치는 바다로 말한다고요. 그런데 더 이상 요동치는 바다가 없다. 죄도 대적도 그들을 향한 저주나 심판도 없는 현실. 영원한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자유와 즐거움과 축복만이 넘치는 그 천국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거울 같은 바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울 같은 유리바다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잖아요. 구약에서 이것이 가리키던 현실이 있어요. 하나님 보좌를 가리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이었죠. 그런데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를 보면 그 성소 앞에 하나 만들게 하신 게 있어요. 바다 그러면 물이잖아. 거울 같다 그러면은 거울에 담긴 거울과 같은 물의 모습이잖아요. 성전이나 성막 안에도 이런 것을 두게 하신 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물두멍이라는 걸 만들게 하셨어요. 생각나세요? 물두멍? 그런데 그 물두멍을 만든 재료가 있어요. 무엇으로 물두멍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수대와 같이 이렇게 물을 담는 그것을 두게 하셔서 제사장이 여기 손도 씻고 하게 하셨거든요. 물두멍을 성소 앞에 만들게 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뭘로 만들게 하셨을까요? 재질을. 네, 맞아요. 노스로 된 물두멍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노시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노시 뭘로 쓰여졌을까요? 거울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에서 수종들던 여인들이 쓰는 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라. 물두멍을 거울로 만들었어요. 노슬 반짝반짝한 게 빛나가지고 그걸로 거울로 삼았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수종과 같은 유리바다를 가리키기 위해 거울 같은 바다? 거울을 만드는 재료인 노슬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어 잔잔한 물을 항상 그 앞에 두게 하셨다는 거죠. 너무 놀랍죠? 근데 이 물두멍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 열왕기상 7장 23절에 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노수로 된 물두멍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Sea of cast metal. 노 바다. 바다라고 불렀어요. 바로 이것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바다와 같은 잔잔한 바다와 같은 현실을 증거하겠고요. 그 노바다라 불리었던 물두멍이 마치 거울과 같았고 그 안에 물도 유리바다와 같은 현실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런 성막과 성전의 모습들이 다 오늘 본문의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 모습을 미리 가리키고 있었고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가르쳐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 천국의 모습을 그 성막과 성전이 증거하고 있었죠. 거울같이 잔잔한 바다라. 그러면 왜 그렇게 성막이나 성전 안에 그걸 두게 하셨고 천국의 모습도 그렇게 하게 하셨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계시록 1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15장 2절에서 4절. 여기 유리바다가 또 나옵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15장 1절부터 읽을게요.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신 이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여기 보면 4장에서는 하나님의 유리 그 보좌 앞에 있는 유리 바다만 보여줬는데 15장으로 오면 그 유리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잔잔한 거울 같은 유리 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하여 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건과 연결하여 모세가 불렀던 노래,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를 그곳에서 부르고 있다. 그렇다면 모세의 노래는 뭘까요? 모세가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뭐하고 연결되는 걸까요? 모세도 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생각나세요? 어느 바닷가일까요? 그 바닷가에서 자기들을 그 바다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바닷가일까요? 예. 무슨 바다라고요? 홍해바다예요.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셨고요.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바다에서 다 멸망을 시키시고 자기 백성들을 그 바다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대적인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홍해바다는 이제 다시 잠잠한 바다가 된다고요. 거울 같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대적이 물리침을 당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바다. 그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모세가 홍해바다에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원수들이 다 멸망을 당한 후에 승리의 바다에서 부르는 노래. 다시 갈라질 필요가 없고 다시 대적들이 쫓아와서 요동칠 필요가 없는 바다. 구약적으로는 예표적이죠. 원수를 정복한 바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신, 다시 요동치는 대적이 나오지 않고 다시 죄에 요동치는 것도 없이 없는 천국의 바닷가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에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13장으로 가면 13장 1절 가보시겠어요? 그 앞에 13장은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13장에서는 여전히 바다에 막 요동치는 바다 대적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읽었듯이 15장 첫 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으로 임해요. 더 이상 대적들이 요동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적들을 멸하시고 모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여 내셔서 다시는 대적들이 나오는 바다, 다시는 죄와 저주의 심판이 임해야 하는 요동치는 바다의 현실이 없게 하시고요. 영원한 승리의 바닷가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잠잠하여 마치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닷가 같은 그곳에서 이제는 천국 백성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거예요. 이 현실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또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둘 다 맞아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요동치는 바다 모든 죄와 대적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또 최후 심판의 날에 다 대적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완전히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모습을 계시록 21장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다 그랬는데 바다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바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멸하려는 모든 원수들이 다 정복되고 진멸되고 심판을 받아 그들이 나오고 그들로 인해 요동치는 바다의 현실은 없고요.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거울처럼 잔잔한 유리바다,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바다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지금 우리의 현실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죄도 사망도 사단의 권세도 저와 여러분을 요동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다는 거죠. 요동치는 바다는 더 이상 우리의 현실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여 수정 같은 천국의 유리바다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날이 언제예요? 주일이고 예배예요. 주일 예배 와서 우리 그 승리를 찬송하고 승리를 주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우리 안에도 이루어져 있다고 하십니다. 즉,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다시 요동칠 수 없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셨어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비록 세상이 나를 요동케 할지라도 그 세상의 어떤 현실도 실제로는 나를 요동케 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 보좌가 계시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 안에서 우리의 현실을 발견하시며 어떤 현실 속에서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예. 질문이 뭐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하면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천국 현실 또 천국에서 누릴 영광의 현실을 바라보고 또 발견하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이 복된 현실을 우리의 현실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또 주님이 주신 그 평강과 또 축복을 누리며 주님께 찬송드리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